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가운데에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또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호세아서 11장 보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예. 1절부터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3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중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선교 현장들을 직접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그 중국에 다녀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차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나눌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고 오늘은 오늘 말씀만 또 집중해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좀 중국 다녀오니까 좀 뭔가 좀 변한 게 있나요? 좀 중국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괜찮은데 이종대 목사님은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는지 중국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중국을 여러 차례 다니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죠.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불붙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또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우리가 본다면,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이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것은 우리가 참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속에서도 보면 호세아 전체적으로 그 포션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선포하시는 내용이 더 그 분량상 더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11장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11장을 먼저 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서는 그 시작이 고멜이라는 한 여자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11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그 아들은 아주 고집불통, 고집센 아들로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어렸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할 때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만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그러나 또한 아주 고집세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아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이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그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낸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각자 자신의 갈 길만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죠. 마치 이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한 인스트럭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호세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한번 보시죠. 호세아 5장 13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상처와 자신들의 질병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수르와 또 다른 인간적인 그들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며 선포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6장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호세아는 분명히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낫게 하실 분은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열심을 보이고 있는가 그 내용이 또 계속 나오죠. 4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부었노라. 여기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잘 그리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근데 5절부터는 보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4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앗수르에게 가서 앗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의 그 식민지가 되고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6절에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5절, 6절, 7절을 보면 상당히 그 분위기가 부정적인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듯한 내어놓은 아들처럼 그저 내어주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 5절, 6절, 7절을 보면 상당히 냉정하고 무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호세아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꾸짖고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이는 그 내용과도 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다가 8절을 보면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돌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이 두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그 주변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작은 소도시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할 거다. 이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구절 마지막에 보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장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아들로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칼이 너희 성에 임할 것이다 너희는 앗수르를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는 끝끝내 일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여기서 속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려지다가도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결코 봐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을 또한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그러나 또한 타협하고 봐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평화와 정의, 정의와 평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평화와 정의라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봐줘야 할 것이 있고 용서해야 할 것이 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목청을 도두고 핏대를 세워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고 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니까. 그러나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이 평화라는 것이 사실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서로 입맞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거와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과 공의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서로 이것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재판장이신 아버지를 둔 아들과 같습니다. 그 아들이 잘못을 행하고 범죄를 행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싶고 봐주고 싶고 없던 일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재판장으로서 보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죠.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고민이요 딜레마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부분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대가대로 지불을 하고 그 아들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롭고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하여서 그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음껏 그 가운데서 퍼부으십니다. 그러므로써 그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들로서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 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과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정답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사실은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참 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난하게 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보아집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진 그 복음의 가치와 놀라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수학 좀 생각이 나십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그 2차 방정식을 배우실 때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근의 공식이 뭔가?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근의 공식 D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마이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예. 저도 자꾸 까먹는데 말씀 오늘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공식을 주거라고 외우죠. 그리고 그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와 그 정답만 가지면 우리는 만족하는 식의 수학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공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가치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젠병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근의 공식이 있으면 이 근의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수학의 묘미를 알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수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것이 그저 우리의 공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가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결론에서 다시금 그 십자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있기까지 있었던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구원의 기계적인 방법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 생생한 현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호세아를 읽는 이유와 그 필요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와 이 선지서를 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쉽고 간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씨름하시며 그 일에 대하여서 번민하시며 마음앓이를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신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앓이를 하셨고 일하셨고 결국 이 십자가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는 참 그냥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고초와 어려움과 과정들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멀리서 보면 아주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공룡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것을 만들었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거대한 공룡의 모습이 이쑤시개 하나하나를 붙여서 그 공룡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운동선수나 어떤 예술가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반복되는 그 훈련을 거쳐서 이 일들에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앞에서 있는 이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저 듣고 돌아가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만 목사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이 한편 설교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달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은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선수들 잘하는 운동선수를 보면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잘하지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 이 본문들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어떻게 씨름하시고 어떻게 싸우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얻은 이 십자가와 이 구원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고심하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십자가라는 방법을 고안해내셔서 나중에 마침내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생각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방법을 직접 좀 더 빨리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호세아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그 당시에 보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왠지 뜸을 들이시고 시간을 두시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보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이 일에 우리는 힌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에다가 개줄을 묶어두고 이끄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어준 그 줄이라는 것은 개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과 상대하고 그들을 깨우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줄을 사랑의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인격에 발언하시고 그들을 타이르시고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허리를 굽혀서 먹일 것을 먹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먹을 것을 먹여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원하실 때에 더 빨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방법을 이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항복하여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인격을 항복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시키는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과 감격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로 그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기계적인 방법이나 비결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삼듯이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들을 삼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열심을 품으십니다.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아 무엇을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계적인 방법이나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목적과 계획을 품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시작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가지시는 큰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히 나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하며 주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쉬운 구원의 방법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 또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다리시고 그 일들과 씨름하시며 싸우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그 아들된 모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